요엘서 1장 8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 같이 할지어다. 소대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송되는 재상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재상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송되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송되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분별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시고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정서를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적 결단과 또 삶의 실천도 말씀을 듣는 자에게 뒤따라서 이 말씀을 듣고 속히 잊어버린 인생들이 아니라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 어땀을 아는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살갑게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구약 성경은 율법서,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어려워한 책이 있다면 다름 아닌 선지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책을 항상 어렵다라고 생각만 하고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알지 못하면 마치 음식을 편식하는 자와 같아서 건강을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성경 전체를 조화롭게 이해하지 못하면 영적인 편식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 교훈의 말씀에 책망의 말씀에 부드럽게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신다고 하면 항상 어려워하는 책을 더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에 뜻들을 깨달아가는 일에 여러분들의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기회로 삼으셔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선지서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선지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첩경은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라고 하면 도덕 윤리적인 기준을 따라서 그 기준을 따라 사는 일에 실패한 사람들을 책망하는 사회개혁가 내지 운동가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에 부조리한 일이 일어나거나 또 말씀은 들어도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사회나 국가가 추진하는 모종의 정책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위배되는 이런 일인 경우에 사람이나 정책을 질타하고 공격하는 그것이 선지자적 사명을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적 이해와는 달리 구약의 선지자들은 불의를 보고 꾸짖고 비난하는 사회운동가들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인간이 세우는 추상적인 공의나 정의의 기준을 가지고 사회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누군가 엄연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공평과 정의를 선포하는 사람이요.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보여야 될 것인지 말씀의 원리를 끌어와서 이 시대에 적절한 말씀으로 적용하는 사람이 선지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선지자들이 하는 주된 일은 꾸짖고 비난하고 질타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흘 마지막 주에 한번 살펴봤고 두 번째로 선지자로 부름받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메뚜기 재앙과 그에 따른 가뭄이 동기가 되어서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여 백성들을 회개로 초대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이방인의 침입으로부터 구원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확증으로 이방민족의 심판을 확정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제일 먼저 주신 하나님의 엄연한 메시지는 심판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요엘은 제일 먼저 메뚜기 떼로 인해 가지고 재앙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살충제를 사용할 수 없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개걸스럽게 먹어대는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싹 훑고 지나가면 남아나는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소재와 전재가 끊어지는 일,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게 되는 일들을 비롯해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마르게 되는 이런 일들은 1차적으로 볼 때 메뚜기 떼가 쓸고 지나간 결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메뚜기 재앙은 일반 사람들도 다 겪는 자연적인 재앙 정도가 아닌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위한 언약의 저주였습니다. 신명기 28장 38절에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라고 말씀했고 28장 42절에서는 내 모든 나무와 토지의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메뚜기의 재앙은 단지 자연 재앙 정도가 아니라 언약의 저주로서 언약의 저주의 끝은 약속의 땅에서 뽑혀서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메뚜기 재앙만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서 뽑혀서 이방 나라로 사로잡혀간다라고 하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어떤 방식으로 가나안 땅에서 뽑혀서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가겠습니까? 당연히 이방 나라의 침공으로 인해서 멸망당함으로 가나안 땅에 뽑혀서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았던 선지자 요엘은 메뚜기 재앙을 이방 나라에 의한 공격과 거의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1장 4절 이하에서 메뚜기 재앙을 언급한 다음 6절 이하를 보시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서 올라왔다. 그들의 수가 강하다, 많고 강하다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지요. 이것은 결국은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점쟁의 참상으로 인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메뚜기 때 재앙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2장 4절부터 11절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2장 4절부터 5절을 보세요.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2장 17절 이하에도 보시면 결국은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나이까?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는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라는 말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쭉 보면 결국은 메뚜기 재앙은 사실은 자연재해라기보다 물론 자연재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자연재해를 가지고 사실은 말하고 싶은 것은 메뚜기 재앙으로 상징되고 비유되는 실체인 이방 나라에 의해서 언약 백성들이 고통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고 이런 똑같은 패턴이 아모스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오늘 본문 아니겠지만 4절에 메뚜기 재앙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20절에 불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고 있죠. 메뚜기와 불이 언급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패턴이 아모스 7장 1절부터 9절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요엘서 다음에 아모스니까 한번 보십시오. 7장 1절부터 3절에는 메뚜기 재앙, 4절부터 6절에는 불재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서는 다림줄 환상이 나타나는데 이 환상들은 이방 나라인 아수르의 침입을 의미합니다. 아모스 5장 27절, 6장 14절, 7장 9절이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서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세 번 침공을 당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디글랏 빌레셀 3세 때 두 번, 그리고 살만 에셀 때 또 한 번 침공을 당했는데 이 세 번째 살만 에셀 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메뚜기 재앙과 불 재앙은 결국은 이방 나라의 1차, 2차 군사적 침공을 나타내는 그런 비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를 보시면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에는 중보기도가 나타나요. 7장 3절, 5절에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아모스 7장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다림줄 환상에는 중보기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확정된 미래이기 때문에 중보기도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수르의 1차, 2차 침입을 상징하는 메뚜기와 불이 요엘서에도 똑같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요엘서 2장 25절을 보십시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이와 파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뚜기 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라는 사실을 요엘 선지자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요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확정된 심판이 닥칠 것이니 탄식할 것을 요구했고 뒤이어 백성들의 탄식과 기도가 뒤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에 대한 믿는 신자의 반응은 탄식이요 기도해야 될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왜 우리는 탄식하고 기도해야 되느냐? 적어도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통과 어려움은 일반 사람들도 다 겪는 고통과 어려움이 아닌 언약적 징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래서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닥치는 사고나 환란이나 혹은 어려움들을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약 안에 있기 때문이죠. 언약 안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적으로 다루시잖아요. 이런 사실을 전제로 선지자 요엘은 어렸을 때 약혼한 남편을 잃은 처녀처럼 애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오늘 자신과 결혼하게 될 약혼한 남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할까요? 웨딩드레스를 한번 입어봤다가 거울 앞에 서봤던 이 신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벗어던지고 상복을 입겠죠.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 잘 듣는 자녀는 부모의 얼굴의 표정에 약간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죠. 말 안 듣는 자녀들은 부모가 웬만큼 인상을 찌푸리지 않는 한 말을 잘 안 들어먹어요.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일이 단지 그냥 어줍잖은 어떤 일이 아닌 언약 백성을 다루시는 과정 가운데 주어지는 이라는 사실을 아는 성도는 작은 일에 마음의 허리를 굽힐 줄 압니다. 그런 자세와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상태에 처하게 되는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적의 침입, 이방 나라가 공격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인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에 처하게 될까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소재와 전제가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밭도 황폐화되고 곡식도 사라지고 포도송이도 쪼그라들고 밀도 보리도 소산도 다 없어져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의 기쁨은 소산물이 풍부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에 번제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그때 레위인들이 권속들과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즐거움,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없게 된 것이고 그래서 9절에 슬퍼한다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고 12절 하반절에는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라는 표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절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을 때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을 엮어버리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운 일을 하지 못하니 우리에게 무슨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함께 여기 가득 차고 뭐 밑에도 수십 명이 모이고 또 남녀노소 흩어서 성도의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2년 몇 개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했죠. 여러분들 기쁘고 즐거웠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난 다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섬기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이죠. 13절에 제사장을 표현하는 단어가 세 번 나타나죠. 제사장, 제단에서 수송되는 자, 하나님께 수송되는 자, 이렇게 세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 상번제를 드리는 일에 봉사하면 되었고, 만약에 오늘이 주일이라고 할 때 상번제도 드리고 안식일 제사를 드려야 되고, 만약에 오늘이 만약에 5월 1일인데 주일이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번제, 안식일 제사, 월삭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제사는 그들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도 자녀를 낳아서 이제는 다 출가를 하게 되었는데 언제 가장 기쁜가? 어르신들 다 아시죠? 자손들이 다 모일 때예요.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어렵게 만드셨고 결국 정상적인 제사를 드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갈증이 없다라고 하면 애초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없었던 사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함께 나와 예배하지 않는데 아무런 마음에 동요도 어려움도 없다. 아, 저는 집에서 혼자 잘 인터넷 예배 드립니다. 뭐 전혀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반응하신다면 정말 곤란한 거죠. 저는 여기서 잠시 일반적으로 선지서를 읽어 나가시게 될 때 왜 선지자들이 제사에 대해서 그처럼 부정적인 말들을 하는가 하는 문제를 잠깐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서를 읽어 나가시면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해서 질타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죠.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그냥 지쳤다. 진절머리 난다. 그냥 제사 드리지 마라. 역겹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위 벨하우젠 학파라고 불리우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구약 선지자들은 윤리와 행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진 반면 제사장들은 제사 형태 예배를 더 선호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왜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가지고 제사 드린 것보다 순종이 더 낫다고 말했는가 하면 관심이 달랐기 때문이라 그래요. 선지자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어떤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이상, 그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 그들을 끌고 가야 되니까 질타하는 입장이 있게 되고 제사장은 매일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선지자들이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문학적인 면에서 매우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매우 온화한 이미지로 대중들에게 설교하는 한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우들도 그분 강의를 많이 듣는다는 이야기를 많이는 아니고 듣는다는 이야기를 간혹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비교적 잘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신학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더군요. 세상은 현실에서 매일매일 철저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관심을 두는 현실주의자로 묘사하고, 선지자들은 현실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강조하는 이상주의자로 묘사하는 이런 관점으로 선지서를 해석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역시 신학이 참 중요하다, 그 사실을 제가 절감했습니다. 과연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좋아한 반면 선지자들은 제사보다 행동하는 신앙생활을 더 선호했는가?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이 모두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요 또 상징이라고 할 때 어떻게 선지자와 왕이나 제사장 간에 어떤 부딪힘과 대립과 마찰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따라서 선지자와 제사장 간에 그와 같은 갈등 구조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도 제사장이에요. 에스겔 제사장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 아들 예레미야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중 제사장이에요. 본래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그래요. 따라서 선지자들이 정죄하고 있는 것은 제사 자체가 아닙니다. 제물 자체가 아니에요.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태도였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됩니다. 인간의 죄를 속하는 유일한 수단은 제사와 제물인데 어떻게 제사와 제물보다 순종이 낫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신약으로 확대시키면 그리스도 없이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겠다는 말로 확대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의 메시지를 누가 전한 줄 아세요? 자유주의자들이 대개 전하고요. 보통 무슨 한국교회 개혁 실천연대 뭐 이런 데 일하는 분들이 있죠. 왜? 대개 보면 그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한 분들이에요. 구약신학자들 중에. 그런데 그런 분들이 딱 이런 관점으로 사회개혁을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제사나 제물 자체가 아닙니다. 겸손과 회개 없이 헛된 제사만 드리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을 실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말씀이 주어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음이 깨어지고 녹아지고 말씀 앞에 내 영혼이 반응해야 돼요. 위로의 말씀이 주어지면 다른 어떤 것을 다 제쳐놓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 말씀에 내 영혼을 치면 내 마음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해도 춤추지 않고 예수님 당시처럼 그죠? 피리를 불어도 울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춤추지도 않고 그냥 맹숭맹숭 그냥 뭐 나와서 그냥 어 그렇구나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선지자의 매서운 질타를 받아야 될 일입니다. 제가 과도하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경우는 이처럼 잘못된 제사와 태도, 잘못된 자소와 태도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문제가 아니고 제사 자체를 드릴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못한 결국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예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상태가 훨씬 더 심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로 모이지 못했던 것은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으면 요즘에 또 그런 이야기들 솔솔 나오더만요. 가을에 또다시 확산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섬기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소제와 전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임을 생각할 때 아침 저녁의 제사, 즉 성전 예배가 중지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올바로 이해하는 자세와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메뚜기 재앙 때문에 소제와 전제가 끊어진 것을 기술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은 단지 메뚜기 재앙 때문에 하나님께 바칠 소제와 전제 제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메뚜기 재앙으로 상징되는 이방 열국의 침입 때문에 성전 예배가 중지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근은 꼭 자연재해만 임해서만이 아니고요. 전쟁 때문에도 기근이 뒤따릅니다. 왜 그렇죠? 전쟁을 하면 황폐화 되잖아요. 살림도 때로 불이 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테러를 차단하기 위해서 곡식밭에 불을 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제와 소제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을 단지 자연적인 재앙의 결과로만 봐서는 안 되고 제가 이 메뚜기의 재앙은 사실은 이방 나라의 공격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로 인해서 결국 성전 제사가 중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AD 70년에 로마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당해서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가 중지되지 않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 로마 군인들이 예를 들어서 성전에 들어오게 될 때 유대인들은 가만 앉아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그냥 도망가지 않았어요. 따라서 아무리 심한 기근이 들었다 하더라도 제사를 폐기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요엘 선지자가 성전 제사가 중지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메뚜기 재앙 때문이 아니고 이방 나라의 침공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한 대재난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이 때문에 정상적인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성전 예배가 중지된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언약 관계가 파괴됐다는 것을 드러내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과 정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사인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7절과 12절에 메뚜기로 인해 가지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하얗게 되고 시들었다는 이 언급도 단지 자연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뜻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니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2장 22절 하반절에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라는 이 표현도 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 8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백성들은 슬퍼해야 됩니다. 11절 12절의 말씀대로 농부들은 부끄러워야 되고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은 곡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곡도 해야 되고 또 부끄러워한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끄러워한다라는 이 말 이것은 언뜻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마치 고대에는 부모가 자녀가 없는 것, 무자식의 상태는 부끄러움의 상태죠. 이것을 나타내기 위한 비유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 제사장, 장로, 백성들, 그 다음에 농부, 포도나무 재배자들에게 회개할 것을 공고하는 말씀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함께 모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금식일을 제정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저는 항상 우리 교회도 하루 이렇게 금식일을 딱 정해가지고 온 교우들이 함께 나와서 함께 온 종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루 정도 보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갖거든요. 선교단체에 있을 때 때로 그런 일들을 해보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하루 종일 다른 일 하지 마시고 종일 금식하면서 그저 말씀 읽고 말씀 보다가 기도가 나면 기도하고 또 좀 피곤하시면 좀 주무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한번 보내보세요. 아주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소의 태도를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이런 식으로 종교 행사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특세처럼 자꾸 이렇게 이벤트를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게 이벤트거든요. 뭐 성교 뭐예요? 뭐 100주년 뭐 그런 행사들 많이 했고 1907년 평양 장대인교에서 일어났던 회계운동을 본받아서 2007년도에 회계운동을 했는데 지금 다 돌아보면 다 행사치래요. 결국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뭔가 이런 어떤 외적인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실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저는 단연코 회개와 돌이킴이라고 믿습니다. 회개와 돌이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나니. 이 여호와의 날은 구약 신약의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 자체는 여호와의 날은 이런 날입니다 라고 정의를 내려놓고 있지는 않지만 여호와의 날과 관계된 구절들을 참고하면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다름 아닌 심판과 구원의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면 여호와의 날이 온다라고 할 때 마음이 낮아지고 깨어진 마음을 갖기보다 그저 흥분과 기대와 설레는 마음만 갖게 됩니다.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라고 말할 때 자신들의 죄는 돌아보지 않고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고 말할 때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모스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낙관했다는 말이죠. 그러나 너희들의 기대와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한 세기 후에 스바냐 선지자는 주의 날이 가까웠음을 선포하면서 그날에 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대적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나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을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죠? 시간의 흐름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멸망같이 전능자로부터 그날이 이른다 그래요. 이것은 언어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샤다이라는 말인데, 멸망이라는 말은 쇼드라는 말이에요. 자음이 같아요. 샤다이로부터 쇼드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멸망은 다른 누구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한 주석가는 이것을 우리말로 좀 더 살갑게 표현하려고 압도하시는 분의 압도,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히브리의 원 의미를 살려보려고 노력을 한 것이죠. 어쨌든 간에 여호와의 날은, 주의 날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자 먹을 양식 떨어지고 성전에서의 기쁨과 즐거움도 사라지게 되고 흙덩이 아래의 씨는 피어나지 못한 채 썩어져 갔고 들판의 곡식은 메말라고 창고는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먹을 것이 없으니까 소떼와 양떼도 꼴이 없어 울부짖었습니다. 가뭄으로 시냇물이 마르고 들의 풀이 불탔다. 불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들의 나무를 불살라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 그 사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에 불을 살랐고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인간의 죄는 자연의 재앙을 불러오게 만듭니다. 오늘의 시대가 그렇죠. 펭귄을 보세요. 유조선이 좌초돼가지고 기름이 바다에 흘러가니까 그 기름을 다 뒤집어 쓰고 외롭게 앉아있는 것을 보면 눈물 날 정도예요, 사실. 플라스틱 조각을 먹은 북극곰들 보세요. 누구 탓입니까? 그들이 뭐가 잘못한 게 있어요? 우리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연세계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돼요. 한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모든 집기를 다 엎어버리고 유리창을 다 깨버리고 거기다가 오물을 두고 가는 이런 행위와 진배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 말이에요. 욕심은 많아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끌어모으기는 할 뿐 우리의 삶에 쓰레기들은 치우지 않으려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화장실에도 때로 휴지가 휴지통 바깥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제가 좀 화가 나요. 어떻게 신자가 이럴 수 있을까? 비우든지 좀 눌러놓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적용이 지나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가운데 선지자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19절 20절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에 어떤 자세와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 내 먹을 것 있고 내 입을 것 있으면 나는 룰루랄라다. 이런 자세와 태도를 보이면 안 돼요. 그것은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만 하면서 제사장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죄 문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다른 사람의 죄 문제까지 짊어지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우리 교회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다른 교회가 어리고 힘들어하면 그 교회 때문에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편 교회를 제대로 이루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내일 제3시차례가 있고 시차례 이후에 시차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 따로 모이게 되는데 제가 거기에 참여를 하는데요. 제가 좀 작정하고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장로의 주의 정치 원리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 상반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회복입니다. 심판과 회복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 마음이 무겁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깊은 찬송을 막 부르고 싶으세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안 생기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사는 교회 여러분, 이런 심판 메시지의 최종적인 결말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2장 18절을 보십시오. 요엘서 2장 1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3장 14절 이하에도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하고 난 다음에 18절 이하에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회복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애초에 심판에서 멸하실 목적이었다면 요엘 선지자를 보내실 이유도 없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번 쓸어버리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말을 자꾸 한다는 말은 나는 너희가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너 자꾸 잘못하면 맞는다라는 이 말은 그 아이를 정말 때리고 싶어서 그 말을 합니까? 아니죠. 선지자가 선포하는 미래는 이런 면에서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잠정적 미래로서 적어도 회개하기만 하면 선지자가 말한 미래는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이 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할 때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 은혜의 수단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니느웨 성 사람들의 회개죠. 최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심판 메시지를 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심판 메시지를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너무 무겁게만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왜? 엄중한 심판 메시지를 전하시는 목적은 우리와 하여금 회개하여 돌이키도록 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왜 함께 듣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앞으로도 상고해야 될까요? 앞으로의 삶은 계속 어려울 것입니다. 불보듯 뻔합니다. 왜 그런가? 지금 보세요. 기후 위기 이야기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나토 재무장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의 이 움직임 아시죠? 사실은 매우 위급합니다. 북한의 코로나가 감염자가 발생하게 되면 김정은이 어떻게 할까요? 그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겠습니까? 왜 자꾸 핵실험하고 합니까? 앞으로 우리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예요. 경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제가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거 기억나십니까? 저도 그 정말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제가 듣거든요. 교회 회복은 그렇다면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에 달려있는가? 아니면 뭐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달려있는가? 김정은에게 달려있는가? 아까 재앙은 누구의 손으로부터 임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임합니다. 모든 것들을 지우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로 들어가야 되는가? 조금 불렸다고 막 좋아하고 상황이 좀 좋다고 희희낙낙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반적 상황은 교회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 면으로 볼 때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될 것이니 늘 우리의 마음은 깨어진 마음, 가난한 마음, 늘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는 심판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참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역사서가 주는 교훈만이 아니고 선지자가 주는 이런 교훈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숙이 받아들여서 늘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합당한 자소와 태도를 가지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 우리 모든 교우들, 사랑 모든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태와 형편과 처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로부터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중한 말씀을 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합당한 자소와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곡을 해도 울지 않고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았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하면 그 말씀에 살각에 반응한 저희가 되게 하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귀한 말씀이 어떤 형태로 주어지는 간에 교훈이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심판의 메시지면 우리의 마음을 바짝 낮추어서 회개하여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런 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의 메시지가 주어졌다면 그 말씀 안에 기쁨을 누리고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주시옵소서. 어리고 힘든 시대를 당했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녹록지 않은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교회단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세상 나라로서 부름을 받은 교회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